저는 전통 보수 장로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성수주의과 또 아버님에게 철저한 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괜찮아도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목사 아들로서 PK라 그러죠. 제 PK가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프로블럼 키드더라고요. 예. 참 그런 아버님의 엄한 이런 교훈과 가르침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 가르침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인가 하면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여자 보기를 문둥병자 보듯 하라. 이러시면 가까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여자 사귀어봤자 얻는 것보다 손해볼 것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르침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했다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문둥병자 두 마리 있네요. 어머니하고 여동생 문둥병자인데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 꿈도 못 꿨고요. 이 데이트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 셋업이 재밌었습니다. 5층 건물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이 한 방마다 이제 제 룸메이트가 있고 옆에 방에는 여학생들, 왼쪽에도 여학생들,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여자 화장실이 만 원 되면은 여자들이 이 남자 화장실도 서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 나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학생이 바깥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둥병자 취급하던 여학생들이 나에게 이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서 참 친구들도 거기에서 많이 생겼는데 주말만 되면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악 틀고 술 마시고 춤추면서 이 파티들을 하는데 공부에 시달려서 그런지 노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이 문란하고 너무나도 참 이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저런 짓 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주말에 교회를 갔는데 그 문란하게 놀던 친구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야, 참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그렇게 뭐 문란하게 놀다가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가 대학생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우리도 세속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윤리와 도덕,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죄라는 이 주제, 참으로 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지만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문제는요, 못 배우고 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참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런 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박사가 Money, Sex and Power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제일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개인적인 것인데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룰에 우리도 함께 묻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별로 상관치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 한국 하면요, 이 윤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문화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갖다가 카피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한국의 이 참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합니다. 이 얼마 전엔 또 간통죄라는 그런 법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참 우리가 어떻게 참 이렇게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걱정도 많이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몸 파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그런 짓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 참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도 이 불륜관계와 이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 할리우드에서는 차라리 이런 불륜관계를 아주 멋진 삶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또 묘사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묻혀서 너무나 급속도로 이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남쪽에 가면요, 바이블 벨트라고 있습니다. 이 남쪽 주들이요, 뭐 텍사스, 알라바마 이쪽으로 쭉 해서 거기가 이게 교회가 왕성하게 뭐 성장하는 이 바이블 벨트, 아주 보수적인 남침례교가 거긴 잡고 있다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캘리포니아의 이혼율과 그 바이블 벨트 그 주들의 이혼율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개방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뭐 그냥 이혼의 그런 이유가 뭐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뭐 싫다 해서, 근데 바이블 벨트도 뭐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직자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요, 한 반 이상이 성적인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던 교인들도 거기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겨놓는 상처와 가정에 남겨놓는 상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죄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요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든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간음에 대한 이런 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요, 이 간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도요, 지금과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그 시대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와갖고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법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면요, 맞아, 간음하면 안 돼, 돌맞아 죽어라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단지 그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청중 가운데는요, 나는 이 간음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하다, 나는 청결하다, 나는 괜찮다 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불륜관계, 나는 이런 음란한 이런 것, 나는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 나는 그런 행위하지 않아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했으니까 난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나는 이제 늙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문제는요, 미혼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성욕구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죽은 다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이래요. 살아있는 동안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성 자체, 섹스라는 거, 이거 더러워, 이거 추해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이 선물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요, 그 선물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불이 참 좋은 것입니다. 불이 필요해요. 불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고 불이 있어야 따뜻하고, 그렇지만요, 이 불이 잘 컨트롤 돼야죠. out of control이면 지금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불타고 있잖아요. 똑같은 불이지만요, 파괴 하느님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불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불이 있습니다. 바로 성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게 컨트롤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범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디에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마음에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늠을 범하는 행동만 없으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려는 이 정신은 무엇인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왜 우리가 이런 음란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간혹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임하고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성관계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일방적으로 도둑행위입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훔친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요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린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쉽게 얘기하자면요, 지옥 갈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여기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래요. 여러분 이 대가는요, 주님 앞에 설 때 치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수백 가지의 성병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같은 병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남편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신뢰, 서로 믿음에서 세워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믿질 못해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겨주는가. 비도덕적인 행위,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이거 대물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대물림 합니다. 보니까 뭐 바람피던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또 가면요 다들 이야기하자, 아, 또 부모 하더니 배웠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을 가끔 듣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라고.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가 간음이라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해 보니까요, 오른손, 오른팔, 오른눈 이 주요한 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은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곳을 향하게 되면은 인생을 망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왜 합니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간음하죠. 이게 중요한 게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그곳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돼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에 약한, 눈이 약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 그 사람들에게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지명하여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아주 분명한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얘는 머리 깎아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죽은 것 만져서도 안 돼. 이거 잘 지켜야 돼. 부모님들이 잘 순종하여서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표현하는 첫 마디가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뭐겠어요? 내가 내 나라를,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불살아서 건지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1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참 한심한 친구예요. 아니 이제 백성을 구해야 될 그 블레셋 사람의 사람들 중에 딸을 보고, 원수의 딸을 보고 눈이 헷가닥한 거예요. 자기가 해방시켜야 되고 자기의 적이라고 불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딸을, 딸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 죽여요. 힘이 좋잖아요, 삼손이. 왜 삼손이 힘이 좋은지 아세요? 손이 세 개래서 그래요. 삼손이래서. 조기에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니까 이 사자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게 사자 입에서 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를 그것들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려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본즉, 본 게 뭡니까? 죽은 사자를 봤습니다. 죽은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꿀을 떠먹는, 떠먹으려면 사자를 건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자리나 했더니 16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기생의 눈을 돌립니다. 보는 게 문제. 계속 보고 눈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향하였습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잡힙니다. 잡히게 됐는데요, 1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잡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항상 눈을 통해 들어왔던 그 눈이 뽑아집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죄 통로였던 눈이 뽑힙니다. 차라리 삼손이 눈이 없었더라면, 앞을 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자기가 보는 것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의 삶이 결론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망나니처럼 막 그렇게 뭐 비도덕적으로 윤리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보는 것에 약하여서 우리가 항상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로 마치지 마시고요, 성경 암송을 하세요. 암기하세요. 외우세요. 우리 제자반 하면요, 거기에서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내 어렸을 때 외울 걸. 우리 아와나에서 저희들 금요일날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요, 수백 구절의 성경을 외웁니다. 달달 외워요. 준비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 외우는 거 힘드시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들은 이런 소문에 의하면 좀 쉬운 목사님이 있고 어려운 목사님이 있대요. 쉬운 목사님은 성경 구절 외울 때 이제 반원들 다 그냥 우리 다 함께 외워봅시다 그러면은 같이 외운대요 다. 예, 그러면 내가 잘 안 외웠어도 그냥 잘 외우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힘든 목사님들은 한 사람씩 시킨대요.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힘들게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야, 내가 예수인데 네가 날 누군 줄 알고 까불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거하여야 하고 가늠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왜 짓습니까? 죄는 재밌으니까 죄를 져요. 죄가 재미없고요, 스릴없고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없다고 하면요, 아 누가 죄 짓겠어요? 죄 지면 당장 죄 짓는 순간 벼락 맞아 죽는다면 누가 죄 짓겠어요? 죄는 스릴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꼭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에요. 재미는 있고 모험은 있어도 잠깐적이고 이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파괴되고 나의 직장이, 나의 건강이, 나의 명성이, 나의 동료가, 나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욕은요, 우리가 싸울 것이 못 됩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못할 신앙인데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피하라고. 피하라고. 맞서 싸우지 말래요. 맞서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참 신용을 얻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매니저가 됩니다. 모든 것을 관한 매니저가 돼요. 예, 그런데 뭐 잘생긴 게 무슨 죄라고 미세스 보디발께서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함께 하자고 거절합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뭐 요셉이 아 안 됩니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거절하고 옷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칩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쳤겠어요? 왜 도망쳤겠어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내가 싸울 일이 아니다.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그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자기가 타려고 그러는데 어느 여자분이 같이 둘이만 타는 그런 상황이면 먼저 타시라 그러고 나중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여성도님께서 이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데요. 절대 원투원으로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뭐 목사님 너무나 이건 프라이버시 한 거라서 다른 분, 제 아내랑 같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분 누가 같이 있을 때 만나죠. 뭐 둘이서만 만나자 그럴 때 제가 그냥 거절하면요, 싫어서가 아니라 피하려고 그러는 거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뭐 저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자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예,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나는 참 깨끗해, 나는 이러면서 우린 참 이 정죄하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정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잘하라는 것이에요. 너 깨끗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요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굉장한 정죄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전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거기에 동조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뭐 소리가 클까 봤더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불륜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애 관해서는 이런 똑같은 성범죄인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가 봤더니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우린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죄 안 질 자신이 있어요. 불륜의 죄는 모르겠는데 걸릴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또 큰 소리 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죄는 아, 그 하나면 자신 있어. 막 자신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자신 갖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진 위치를 가지고요, 이건 남용했어요. 자기 장군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탐욕하여서 간음한 거예요. 간음해서 애가 탁 패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걸리게 생겼어. 덮으려고 뭐 합니까? 자기 충성된 장군을 전투 제일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까지 범했어요.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악하지요. 진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요, 진짜 우리가 보면서 저 다윗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막 뭐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고 지적해 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면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항상 청결하고 그가 항상 깨끗해서가 아니었어요. 참 이 다윗은 죄를 져도요, 이 조그맣게지지 않고 왕창 그냥 대박으로 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세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더러워지고 이게 참 악해졌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그냥 교회 가는 그걸로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란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참 몹쓸 놈을 살려주셨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이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근데 다윗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보니까 나 도저히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졌는데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내가 부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당장 끊으세요. 뭐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보며 기도해보고. 아니요, 당장 끊으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좀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죠. 아니요, 당장 끊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당장 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쓰십니다. 찌그러진 그릇도 쓰시고요, 금강 그릇도 쓰시고, 목생긴 그릇도 쓰시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쓰세요. 그런데 쓰지 못하는 그릇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안 쓰세요. 절대 더러운 그릇 그대로 쓰시는 법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셔도요 닦아 쓰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아 쓰세요. 근데 닦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닦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대요. 아 이번에 여기 눈 오는데 동부에서 첫 눈이잖아요. 뭐 첫눈에는 누굴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사랑 고백하고 이런 드라마에서 본 게 있는데 눈 온 데 보니까 아무도 옆에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나가서 아이들이 뭐 눈사람 만들고 하 만드는데 눈사람이 아니라 눈 애기를 만들어서 요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눈이 딱 덮이니까 하얀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게 시뻘겋게 아주 뭐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이런 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렇게 하얗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뭐 초이스가 아니에요. 머스트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참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고대하듯이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도 참 너희들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참으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세상이 너무나 요즘은 뭐 죄를 죄라고 부르는 이것도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뭐 죄를 죄라고 하던 그런 땐 지나가고 요즘은 이 죄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난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죄는 죄라고 가르치십니다. 죄를 다르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뭐 저 사람 어떻고 저렇고 사실 우리 모두는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아직 우리 죄가 들키지 않았다 뿐이죠. 저도 뭐 다 그냥 꺼내놓으면요 아 창피해요. 근데 단지 들키지 않았다 뿐이에요. 누구한테 이게 다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내 모습이 어떻든 나는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이 봉봉 하이타이보다 더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아들의 보혈이 있어. 이것으로 너를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돌아와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Go and sin no more. 가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정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 그냥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잘라서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지게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더러운 나의 모습 보혈에 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이 모든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죄를 멀리하는 이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